예, 오리의 묵상의 시간입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느낌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느낌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던 것까지 후회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대로 그 뜻을 이어갈 다른 사람을 찾으시면서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똑같은 조건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똑같이 부름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이제 그냥 악령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언약을 다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끝장판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다윗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겸손했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된 어떤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뭐 사울에게 그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근데도 사울은 이제 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라는 걸 분명히 보면서도 오히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죽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불손한 삶을 멈추지 않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과 명령은 이제 귀뚱으로 듣고 예사로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언제라도 하나님을 호출해내려고, 불러내려고,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호출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자기 앞으로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명할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가 기대하며, 이것이 바로 이 마치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그런 길인 것처럼. 그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요. 그게 바로 이제 우상숭배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왕이라는 그 위치에서 예사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내서 사용하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되겠죠. 자기가 이미 왜곡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19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 사울이 그렇게 이제 다윗을 그래서 죽이려고 노골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막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9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띔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서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쭤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 사울의 생각 속에 들어온 그 그릇된 생각들을 결국은 사울 자신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처음에는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거를 그가 그 생각 속에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제 자기의 이제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드러나 보일 정도. 이제는 뭐 그게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생각이라는 거는 진정한 영적인 전투의 공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당신이 만든 그 당신의 법칙을 따라 우리와 대화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만든 그런 장소인데, 그래서 이제 잠언 2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 네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걸볼수 있어요. 신명기 15장 9절도 뭐라고 하냐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말하고, 신명기 32장 7절에는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사무엘상 12장 2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시편 28장 6편 5절에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0편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사야 51장 1절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성경은 수없이 우리 생각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들어온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지금의 이 사울처럼 남과 비교되고 비참한 생각이 막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품고 자꾸 곱씹고 그래서 그 생각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나도록 하지 말고 즉시 털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동료의 그 성숙한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보면서 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그 처음 겸손했던 때를 좀 생각하면서 자기를 좀 낮추고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선배된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반복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제 그게 이제 뻗어나가는 겁니다. 겉은 아무런 표가 그동안 나지 않았는데 마음속은 이미 다윗과 그런 시기와 질투의 그런 이 전쟁으로 스스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 귀한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보인 거고 그래서 이거 죽여 없애야 된다. 이걸 자꾸 곱씹으면서 그런 악한 생각을 키우고 스스로가 그 생각을 양육한 꼴이 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은 개에게 계속 그 미움과 시기의 그 양식을 먹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에게서 튀어나오는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검은 사나운 미친 개와 같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다윗을 이제 적으로 판정해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미 뭐 사울은 그 18장에서도 다윗에게 두 번이나 창을 휘둘려서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심지어 뭐 자기 딸들을 막 믿기로 해서 다윗을 이제 블레셋 군대로 막 홀로 보내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타스크를 주고 그걸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거기서 또 오히려 사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배로 막 이런 거를 계속 승승장구 해오는 그런 걸 어쨌든 그런 걸 계기로라도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질투와 시기의 생각을 마음으로 그렇게 품게 되고 그거를 자꾸 자라게 하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자기의 목표가 된 거니까 그게 이제 이루어지기까지 아무런 충고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지금 내가 느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적이고 반역이고 그렇게 단정해버린 상태가 됩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그릇된 판단으로 자기에게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일 수 있는 이 다윗을 노골적으로 이제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마치 올바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싸움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요즘 그 세상에도 이 뉴스를 통해 우리가 자주 접하듯이 뭐 유명한 목사가 뭐 재정이나 또는 어떤 성적인 것으로 무너지고 또 저명한 정치인이 그렇게 무너지고 또 교수나 훌륭한 교수나 선생들이 막 뭐 간음, 강간 이런 것들을 막 저지르고서 막 자기를 감추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벌이는 살인이나 이 강구 강간 사건들의 그런 뿌리를 이렇게 잘 보다 보면 결국 이미 저들 안에는 그 미워하는 생각 또 음란한 생각을 곱씹고 반복하다가 그게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도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또 주체 못할 성욕을 어떻게 해서든 뭐 풀어내려고 욕정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도 이게 마치 상대를 사랑해 주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헛짓거리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을 벌이는 사람들의 경우 이미 생각 속에서 수없이 그것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 생각이 미친 거죠. 거기까지 이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생각을 그렇게 곱씹다 보면 그 욕심과 욕정이 이제 결국은 다 폭발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폭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뉴스나 여러 곳에서 접하는 그런 범죄의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 그 욕심과 욕정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자신을 비롯한 남의 삶이 다 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욕심과 욕망의 그 패망의 절벽으로 몰아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깐의 충족을 위한 그 욕심이 뭐 살인을 통해 나오게 되고 강도짓을 통해 나오게 되고 강간을 통해 나오게 되고 독한 말을 막 통해서 뿜어져 나오고 나서야 폭발하고 나서야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게 파괴돼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제는 다 무너진 상태가 되고 나서야 자기가 이제 욕심과 욕정이라는 죄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이 현실 상황이 그때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교만의 욕심에 빠져버린 이 사울의 눈에는 자기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적으로 보였고 이 뭐 반역하는 반역자로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바른 영적인 가이드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는 사무엘 선지자조차 이 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통로가 되고 바른 말씀의 길에 서기 위한 굉장한 좋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망각하고 그러니까 위협하게 되고 협박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건수를 잡아서라도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상대들을 향한 살인 충동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막무가내로 그 상대가 누구가 됐든 내 생각과 다름 다 죽이겠다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서서 직접 이 행동을 막아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의 생각은 그릇된 시기와 질투의 생각에 불타올라서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라마에서 만난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이제 나욧이라는 곳을 피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나욧이라는 거는 사무엘이 자신의 주변에 모이든 제자들을 수용키 위해 세운 어떤 공동체 생활하는 곳, 그러니까 기숙시설 같은 걸 가리키는 특수한 명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주지, 함께 살아가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욧은 단순한 기숙시설 이상의 교육의 집 또는 선지학교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교육되는 그런 곳,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그러니까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선 저 달리 잘 들릴 수 있는 곳인데도 지금 사울의 눈에는 이게 지금 욕심이 욕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어디가 되든 간에 지금 자기 욕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곳까지도 쫓아 들어가서 뭐 파괴를 하든 어찌든 다윗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 번이나 그곳을 보냈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을 그렇게 잡으러 갔던 이 사람들 처음에 보내봤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성령께서 그들을 이제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음 팀을 보내고 또 다음 팀을 보내고 말하자면 계속 그 암살단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통해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시기심과 분노에 가득 찬 사울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 상황 막 뭐 그냥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분에 달려 분에 차서 지금 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겠다고 그 이 라마의 나효수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성령께서 또 일하시잖아요. 사울까지 하나님의 영이 휘어잡아서 그를 뭐 계속 밤새도록 벌거벗고 예언하게 만들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즉각적으로 그냥 심판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울에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내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도 이기심, 질투심, 그러니까 욕심에 가득 찬 사울은 전혀 지금 바르게 판단이 안 되고 바르게 서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냈던 사람들이 뭐 성령으로 인해 뭐 예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예언을 했는데 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사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나 사울이나 또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나 성령의 예언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슨 예언을 했냐 그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직접 이 다윗을 막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에게 바른 길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파악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의 무슨 뭐 은사를 받았다 뭐 여러 얘기를 할 때 그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사울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계속된 20장의 내용을 보면 성령의 도움으로 피했지만 사울이 도망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답답한 거죠. 황당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사실 좀 신뢰가 있었던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가서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그래도 요나단은 다윗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그를 존중했고 인정했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고 있었던 상황인데 다윗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 설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행동했나 싶었던 거예요. 잘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너가 누군지 온 나라가 알고 다 아는데 나도 나서서 그럼 너를 좀 돕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기회가 돼서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를 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흥분을 하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죽이겠다고 창을 겨눌 그런 상황까지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도 알게 된 거죠.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그 이유는 모르나 아버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다윗을 도와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의 술수나 우리가 보고 듣는 여러 가지 이 기본 기능으로 인해서 여러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절대 그런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에까지 새겨지게 되는데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울처럼 이제 마음 한켠에 무의식처럼 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바르게 행동할 때는 그게 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다시 어떤 식으로든 그 같은 그 욕심이나 욕정과 어떤 시기심 이런 게 자극되기 시작하면 아주 그 깊은 곳에서 뿌리로부터 이제 혈기와 함께 욕망대로 움직이게 하는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울의 경우 19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죽였고 그래서 주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건 이제 19장의 얘기예요. 지금 우리 20장에 더 흘러간 상황을 보고 있지만 19장에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 그게 판단이 될 때는 스스로 통제를 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 8절부터 보면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에 사울은 또 어떡한 거예요? 또 시기심이 도진 거죠.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계속 승승장구를 하니까 또 늘 곱씹고 있었던 그 뿌리 속에 있는 그 미움의 생각이 깊은 곳에서 또 나오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비교의식, 질투심, 이기심, 여기 이제 빠지게 되면서 19장 9절을 보면 또 이제 그런 이 정신적인 고통이 오니까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전에도 했던 것처럼 수금을 타서 이제 음악으로 그를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10절을 보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어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이미 뭐 무슨 이상한 악령이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자신이 자꾸 그릇된 생각, 나쁜 생각을 되반복하다가 그 생각에 있는 게 그냥 꿀꺽하고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거를 난 사실 기억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그 상담학에서의 설명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과 타인에게 유해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는 거죠. 가벼운 거짓말이나 비난에서부터 폭행이나 강간과 같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자꾸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관적이 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기를 기꺼이 또 선택하게 되니까 악순환이 도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결국엔 그런 삶의 결과 불안과 분노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계속 그런 악순환을 반복해가면서 결국 그러다 보니 정신적 질병, 두통, 소화불량, 성기능 저하, 여러 가지 이제 정신질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더 심각하게 발전하면 뭐 일시적인 쾌락과 통제감을 얻기 위한 어떤 자극을 자꾸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가 마약에 빠진다든가 또는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데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 불행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게 지금 있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쾌락은 즐거움의 욕구를 일시적으로 충족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욕구를 좌절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온전한 이 회복을 주는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이렇게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점점 더 절망과 패망의 길로 가면서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함께 지금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 왕이 이러니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또 묵상하고 분별해 보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서 주의 그런 그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비록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자신의 삶에 절망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불안하고 두렵게 해서 마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이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몰두하고 몰입하고 있는 그 감정에 빠져서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게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결국 그런 삶은 자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삶이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울은 다윗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 속에서 이렇게 불안에 떨며 최악으로 가는 걸까요? 그거는 지금 사울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마치 그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그 놀이기구는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가 끝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타는 사람은 어때요? 막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마치 죽을 것처럼 느껴지고 이러다가 내가 어디 날아가 버릴 것 같고 자칫 중간에 막 내가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에 막 부들부들 떨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과 느낌을 지금 혼돈하는 건데 아무리 급하게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실제로 떨어져 나갈 것 같아도 그거는 뭐예요? 느낌일 뿐이에요. 이미 다 안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게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롤러코스터는 완벽한 안전한 상황에 있어요. 근데 나의 감정은 계속 그거를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를 통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급박함 속에서 그런 느껴지는 감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감정은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종이 한 장처럼 얇고 찢어지기 쉬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종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를 반석, 바위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반석 되시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 그 종이가 딱 붙어있다면 결코 찢어지지 않잖아요. 오, 안전하다는 말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같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어 없어 이게 아니고요. 골리앗을 보며 그런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감정과 느낌일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저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게 이제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겁니다. 삶인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강한 척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내 감정과 느낌이 주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 그 약속이 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 없으셨고 신실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마음을 믿지 못하고 내가 보고 들으며 느끼는 것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 당장 내 느낌에 만족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우리 현실에서 다가오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는 이 느낌과 감정 여기를 따르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의 터 안에 거짓된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과 약속을 가득 채워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을 걸어가게 되어도 오직 우리 주를 신뢰함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느낌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 잊지 않고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